수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라. 다문이 세속적인 관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기사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되려면 복을 부르는 습관이 무엇이냐. 우리 다 복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을 부르는 습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저자는 이 글에서 짧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덜 넓은 세계와 보다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복을 받는 복의 습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을 행복으로 알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한다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언제나 승자에게는 금메달과 더불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달을 탄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금메달 딴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동메달 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으로는 메달권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더니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 좋을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보다는 낫지만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을 좀 세울 걸 이라는 아쉬움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지금보다 예전이 낫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이 때가 되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언제나 복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정상은 비어 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된 습관의 사람,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가 되려고 해서 내 안의 것에 세 가지의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는 강한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분노입니다. 자꾸만 화를 냅니다. 화낼 문제도 아닌데 내가 간섭할 문제도 아닌데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그 화를 가리켜 내 스스로는 우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강한 분노, 이거 없어야 합니다. 또 나이 때가 되면 강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강하면 뒤따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강한 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은 시기와 질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상실을 가져다주며 자기 관리에 허점을 만들어주며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 따로는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마음. 그렇지 않은데 슬픈 존재, 그렇지 않은데 고독한 존재, 나르시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해버리는 사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을 부르는 습관의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는 소아시아를 건너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저 소아시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계식 가운데 마게도 사람을 통하여 손을 흔들어 내게로 오라는 나를 좀 도와주시라는 환상을 보고 그의 선교의 직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이 바울 보통 유대인의 여행 중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을 통하여 안내를 받고 또 식사도 숙소도 할 수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에 시장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지요. 또 점치는 자의 저 소녀를 고쳐줬던 이유 때문에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맞고 고생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열심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복음에 동참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내 마음에 흐뭇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던 빌립보 교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 지향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향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냐며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 지향적인 삶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함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의 성화의 삶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량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결정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일, 이거는 불변합니다. 불강력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소원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분히 인격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선택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한 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손녀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은이래요. 그래서 하은? 하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자라난 아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의 의지가 있기에 이름을 하은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가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소원적 의지가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의할 때에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러나 많은 말로 그리스도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정의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어제도 받았다면 오늘도 받아야 할 것이고 내일도 받아야 할 것이고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삶, 여기에 구원적 지향, 구원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인생.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며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예배 보는 자세 보면 압니다. 처음 택하는, 처음 참석한 예배의 시간, 여러분 참 지루하지요. 뭘 알아야 조금 이해가 되고 예배에 참여할 때인데 생전 처음 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전혀 낯설으니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구원을 경험하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깊은 성화의 자리에 들어가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어떤 삶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갖는 스스로의 자기 비하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별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초라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얘기하며 자기 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망한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행동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는데 그 소원을 두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두고 일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내가 바라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날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적이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우주학자 아시지요?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말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 도덕성이, 윤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과 직선상에 일치하게 되면 그에게 건강도, 그에게 성공도, 행복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된다는 겁니다. 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는 일직선상입니다. 거기에 도덕이 있고 거기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건강과 성공과 행복도 있는데 이 일지선상이 벗어나게 되면 그게 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매일매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감지가 되고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별된 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원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인 다름이 아니라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셨는데 그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건이요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함이랍니다. 온전함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온전함이 하루순간에 이루어지나요? 지속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이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한번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지나요? 지속적이잖아요. 영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는 자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갈 터인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인간이 되고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일까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변함없이 아들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하나들 저 도망치다가 저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장애가 된 무비보셋 패족이지요. 멸절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이 무비보셋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저 산중동에 20살 된 무비보셋을 데려다 놓고 다윗은 겸상을 합니다. 다윗의 왕궁에서 왕과 함께 겸상한 이 무비보셋에서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네가 장애우고 네가 패족이기만 네가 멸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심지어 소중한 아들로 생각하는 무비보셋에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왕자들의 하늘로 삼아서 평생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명합니다. 그러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러게 다윗은 10편 8편 4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인자가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느냐 아니 받느냐 다 쓸데없는 얘기랍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행하시고 두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나를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하지 못할 때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도 진실도 겸손함도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의의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복된 존재로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원망과 시비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녀로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만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환경과 여건에 대해 원망하고 나의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원망가요? 하나님께. 왜 원망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일직선상으로 가면 열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저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으로 꽉 사로잡혀 사는 자유를 잃어버린 저들의 심령, 저들의 마음, 육체는 마음, 육체의 환경은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마음은 저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저들을 40년의 광야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저들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에 저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저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의 일세대가 죽은 이유는 나임이 아니라 원망의 죄, 마음의 죄가 입술의 죄로 나옵니다. 원망이 없어야 돼요. 더 나아가는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리까지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시비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괜히 꼬투리 잡아서 시비 거는 걸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혜택을 못 받기에 이기적인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손해보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본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금에 제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내가 누가 우편에 앉느냐 제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비의 중심은 뭐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러한 무덤에 베드 야고보는 그 잔이 죽음의 잔인 줄 모르고 네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죽어요.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잖아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시비 없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나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 빛이 되게 하시어 빛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구원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의 모습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일직성상에 있는 삶이요 이럴 때에 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들 때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